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바로 여호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흔히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체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평범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에게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희한한 체험을 한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고 해요. 경험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개념은 이 뜻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은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놀라워합니다. 두렵고 놀라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놀라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놀라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위축당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인간의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또한 놀라워할 때 놀라워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위축이 될 때 위축을 당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첫 번째 그런 어떤 태도, 자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때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담대하게 한다면 그게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circumstance가 내가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담대하고 강한 상황이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자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여호수아에서 앞에서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가나안에서의 삶, 가나안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갖추어져 있는 그 병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들, 그 1세대들, 가나안의 이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살이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흘러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병법을 알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전투에서 싸울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제대로 구비되어진 어떤 병력이 있겠어요? 어떤 무기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물론 뭐 하나님의 도우심자를 그 전에 뭐 전투를 몇 번을 한 적은 있지만 제대로 구비된 갖추어져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나안 전투에 보면 대군이 있어요. 대군, 엄청난 병력의 사람들의 이제 압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많은 대군 앞에서 무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니까? 잘못하면은 전쟁에서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협당하고 자기가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중한, 영어로 하면 life threatening situation이라고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험을,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것들 같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담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죠. 두려워하죠. 벌벌 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처해 있다라면 누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의 삶 앞에서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실질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두렵고 벌벌 떱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여러분들이 막 언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정말 담대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데 마음에서 찾아오는 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자연히 귀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주를,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I will never deny you. 뭐 이렇게 막 얘기했죠.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아주 용기백배해서 아주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지켰습니까? 결국 조그만 여자아이, 종 하나, 여종 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너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너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렇게 용기백배하고 그렇게 담대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까지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분명히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두려워서 다 떠나버리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담대해집니까? 언제 용기백배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언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과 강림하실 때. 자기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성격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서컴스탠스, 그 환경, 잘못하면 예수의 제자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해서 성령 받고 바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하신 큰 일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한테 감옥에 사람들의 관원, 그 관원들한테 잡혀서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돌을 금한다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나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 관원들에게 오히려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겁쟁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놀라지 않는 사람, 완전히 트랜스폼 한다는 거,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됐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처럼 성령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염려와 두려움과 정말로 의기소침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삶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는 담대함입니다. 환경이 그럴듯해서, 환경이 다 준비되고 마련이 되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거,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은 성령님과 관계없는 담대함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대항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 이런 말까지 첨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내가 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해야 됩니다. 내가 담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며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들 때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조상에게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이유, 그 이유를 말하는 말씀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얻어야 된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그곳에서 사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선민으로 선택받은 그 목적, 그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적 이유를 바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 얻어야 되는 것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라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땅을 그 조상의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율법을 7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히 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아까도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대적들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니까 나가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대적들과 싸워서 그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싸워서 이기란 말이 아니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이상한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이게 납득이 되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강하고 담대해서 결국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이것은 좀 make sense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It doesn't really make sense to me. 근데도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이거 뭐예요? 전심전력에서 우리가 가장 전력 투구해야 되고 가장 애쓰고 힘쓰고 전심전력해야 될 바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어떤 육신적인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Holy war,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켜 행하냐라고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로로 가라는 거죠. 정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로로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개인적으로 치우치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한쪽으로 가다가 자기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치우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치우치기 쉬운 이 인간의 그런 어떠한 신앙생활을 키를 잘 잡아서 기준점을 재서 정말 한 길로 그 정로로 가게끔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도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중앙으로 말씀에 따라서 가게 하는 것이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부담되지 않으세요?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의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여라는 말, 이 말이 단순히 읽는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히가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은 이것은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마치 염소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또 새김질하고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되새김질하다. 그래서 염소나 소를 보십시오. 먹었던 것 다시 꺼내서 또 씹죠, 되씹죠, 되씹죠.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본 거, 한 번 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영적인 음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되씹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적용해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하라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여러분 보세요. 주야로 얼마나 how often, 얼마나 종종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빈번하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늘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묵상이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힘, 나의 에너지, 내가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세, 그런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파워와 그 능력과 은혜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과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올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이다. 운행하는, 움직이는 파워가 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나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읽어봤자 사람들이 다 연약한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럽니다. 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약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나요? 찾아보세요. 있으시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바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추진력이 되시고 그분이 이 모든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할 때 주야로, 우리가 시편 1편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다 지켜 행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꾸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인간이 다 연약하고 죄인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다 지켜 행하라고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인데, 아니 그러면 뭐 여호수아는 뭐 죄를 안 졌겠어요? 여호와는 다 지켜 행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호수아도 인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벽을 위해서, 완벽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완벽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완벽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퍼펙트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완벽을 지향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완전히 100%까지는 안 되지만 성숙한 삶, 그래도 변화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전에 비해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는 이 변화의 삶을,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sanctification, 성화되었다라고 하죠. 성화, 성화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완벽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삶하고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 없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지,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뭘 변해 변하게 되긴 다 그저 그렇지, 다 부족한 게 인간이지, 이런 식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거기에 분명히 삶의 차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I don't care 이런 식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헌신을 가지고 말씀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묵상하여 여러분 그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는 항상 주여를 묵상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씀에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보면은 그의 즐거움이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기쁨이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의 율법을 늘 묵상하는 자는 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 묵상하는 그 묵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즐거움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내서 그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취하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7절에 말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행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이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형통한다, 평탄한다, 형통한다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 8절 앞에 이 말에 앞에 뭐가 있냐면은 조건부적인 약속이 있죠. 그리하면 영어는 then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있어요.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가나안에서의 삶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의 영적 싸움도 똑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이 승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수 그 말씀 준수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평탄을 어떤 형통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되는 형통? 인간적으로 정말 바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여호수아의 삶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들에 들어가서 전투를 합니다. 무슨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뭐 앞으로 뭐 북 이스라엘의 연합된 북쪽에서 연합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전투, 뭐 그리고 남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투, 가나안인들과 끊임없는을 전투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케 하는 그런 형통함을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형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뭘 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 야곱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는 것만 보고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보다 나를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보다 나를 앞세워서 보낸 것은 뭐라고 해요? 미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생명을 보존하게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들이 이 요셉 앞에서 섰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형통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들 세상에 두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까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합니다. 저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대박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서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형통이 아니라 관계없는 형통을 원해요. 다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형통,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형통, 그런 것들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되겠어요? 별로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형통을 부러워해요. 그런 측면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유하고 형통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다들 부러워하고 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형통하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형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적인 형통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통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룰 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작으시군요. 성경적인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별로 아멘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멘 조용히 희망상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형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형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